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느 선배님이 그러세요. 젊었을 땐 내일이 오늘보다 낫기를 기대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어제만 같아라, 더 나빠지지만 말아라 하는 생각이 든다.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생기면 젊었을 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억울해했는데요. 나이가 좀 든 후에는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친 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고요. 좋은 일이 생긴 날도 좋은 날이지만요, 아무 사고도 없었던 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간 날도 좋은 날이겠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었기를, 또 남은 몇 시간도 좋은 시간이길 바라면서 EBS 북카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서현진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북카페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들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좋은 날, 나쁜 날.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겠습니다. 네, 있겠습니다.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세월에 깎여 지혜도 쌓이고 또 나이를 먹다 보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좋은 일이 막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돼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낭독해드릴 거고요. 먼저 함께할 세 분 성우 소개하겠습니다. 성우 이민규 씨, 천지선 씨, 최정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규 씨. 네. 의상이 예쁜데요? 새로 샀어요? 스웨트셔츠라고 하죠?
아니, 그냥 입던 거 입었어요.
되게 예뻐요.
좀 네, 옷을 안 산 지 1년이 넘었어요, 저는.
봄인가 봐요, 이제. 네? 약간 그런 막 꽃이 아니에요? 뭐예요?
꽃 아니고
멀리서 보니까
이상한 그림들 잡다한 거 막 놀았는데.
아무튼 조금 화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가 화사합니다.
옷 좀 사주세요.
저한테 옷 사달라고. 너는 나에게 뭘 해줄 거냐? 자, 오늘 책사랑 저글링 이벤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글링 단어 흑사랑이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흑사랑 중 한 글자 써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맨 처음 흑사랑으로 조합되는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펄벅의 돼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줄거리 함께 살펴보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떠난 왕룽과 오라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거나 빈민구제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또 인력거꾼으로 일하기도 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고기를 훔쳐오자 왕룽은 구걸한 음식은 먹어도 훔친 건 안 된다며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꼭 고향의 돼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을 하죠.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남방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왕룽과 오라는 군중들 틈에 끼어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많은 금화와 보석을 손에 넣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낭독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한 곡 듣고요.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이어갈게요.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The Water is Wide. EBS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90화 돼지. 원작 펄벅, 각색 황초현, 낭독 서현진, 이민규, 천지선, 최정우. 네 번째 이야기. 얼었던 땅이 녹았다. 봄이 완연해서 얕은 웅덩이에서는 개구리들이 졸려하며 울어댔다. 고향으로 돌아온 왕룽이 소와 씨앗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어느 날, 오란의 가슴에서 주먹만한 단단한 덩어리가 손에 닿는 게 느껴졌다.
헌데, 당신 몸에 달려있는 이게 뭐지?
아니에요.
뭔데 그러는 거야?
사납게 몸을 뒤로 빼던 오라는 왕룡이 잡아뜯으려고 손을 뻗자 포기하고는 목에 걸었던 끈을 끊어 왕룡에게 꾸러미를 건넸다.
자, 꼭 보고 싶다면 보세요.
그가 헝겊꾸러미를 펼치자 보석이 한 무더기 우르르 쏟아졌고 왕룡은 어리벙벙해서 수박 속처럼 새빨간 보석, 밀처럼 황금빛인 보석, 샘물처럼 맑은 보석들을 멍하니 쳐다봤다.
어디서?
부잣집에서요. 틀림없이 귀하게 여기던 보석이었나 봐요. 벽에 헐겁게 박힌 벽돌이 하나 눈에 띄기에 그 뒤에 있던 이것들을 슬쩍 꺼내 솜에 넣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부잣집에서 헛살았겠어요? 부자들은 항상 도둑들을 두려워해서 비밀 장소에 보물을 숨기죠. 헐겁게 박힌 벽돌. 그게 뭘 뜻하는지 난 알아요.
근데 이런 보물은 오래가지 못해. 이건 팔아버리든지 안전한 곳에 둬야 하는데 다른 모든 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땅에다 투자해야 해. 만일 누가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우린 내일이라도 바로 죽임을 당하고 보석을 도둑맞고 말 거야. 당장 땅으로 바꿔놓지 않았다간 잠도 못 잘 거라고.
그걸 모두 팔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되지? 흙집에 살면서 왜 이런 보석들이 필요해?
제가 두 개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걸로 두 개만. 작고 하얀 진주 두 개만이라도.
세상에, 진주라고?
차고 다니진 않아도 간직하고 싶어요. 가끔 손에 쥐어보고 싶어서요.
그가 헝겊을 풀어 그녀에게 주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석들을 살피다가 매끄럽고 하얀 두 개의 진주를 찾아내 저고리 한 귀퉁이를 찢어 싸매더니 가슴 사이에 숨긴 뒤에야 마음을 놓았다.
누구야?
저는 왕룡이라는 사람입니다. 볼 일이 있습니다. 관리인과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망할 녀석은 여러 달 전에 날 남겨두고 가버렸어. 그놈이 내 모든 걸 훔쳐가서 난 빚을 갚을 수도 없다고.
황씨댁에는 늙은 대감과 토추엔이라는 입심 세고 드센 여종 하나만 남아있었다. 뚱뚱했던 노대감은 이제 바싹 여위고 피부도 쭈글쭈글 축 늘어진 채 손을 벌벌 떨었고 씻지도 않은 몰골이었다.
화적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노예와 종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갔단 얘기 읍내에서 못 들었나요? 그들은 노대감님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매달고는 매질을 하고 노마님은 입에 재갈을 물려 죽게 했어요. 나머진 모두 도망갔고 난 함지박 속에 뚜껑을 덮고 숨어 있었어요. 젊은 주인님들은 돈을 물쓰듯 쓰고 땅 돌보는 일은 그만뒀어요.
내가 차를 한 잔 살 테니 이리 와서 마시면서 겨울 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나한테 읍내 소식을 좀 얘기해 주셔.
왕룡이 찻집으로 가 주인장에게 이야기를 건네자 주인은 냉큼 왕룡의 탁자로 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었다.
아, 황씨 댁이요? 노대감만 그곳에 사는데 그 영감님은 이제 토추엔이라는 종년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토추엔의 농간에 오래 버티지 못했죠. 그 여자만 여러 해 동안 노대감 침실을 드나들었어요. 지금은 뭐든 그 여자가 마음대로 다 하죠. 아마 그 여자는 100년 동안 먹고 살 재산은 장만했을걸요.
결국 그는 토추엔이라는 여종에게 보석을 주고 황씨 집에 남아있던 비옥한 땅을 모두 사들였다.
모두들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 아들들은 당장 밭으로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하게 해야겠어. 흙의 감촉과 손에 쥔 괭이의 감촉을 뼛속까지 느끼게 해야 해.
이번엔 달걀에 노른자가 두 개로구나.
아, 그래서 당신이 보석 두 개를 품고 다녔구나.
두 톨의 쌀처럼 똑같은 계집아이와 사내 아이를 보며 왕릉은 요란하게 웃었고 오란도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무렵 왕릉에게 슬픔이 있다면 큰딸이 그 나이 또래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이나 행동들을 할 줄 모른 채 아직도 아기처럼 미소만 짓는다는 걱정거리가 전부였다.
어린 것이 가엾구나. 바보로 태어나다니. 만일 내가 남쪽에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가엾은 아이를 팔았더라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고 죽여버렸을 거야.
땅은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줘 왕릉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할 방을 새로 들이고 닭 여러 마리와 돼지 세 마리도 사들였다. 일곱 해 동안 수확이 있었고 해마다 왕릉과 그의 일꾼들은 먹고 남을 곡식을 털었다. 그는 해가 갈수록 밭일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낡은 집 뒤에 새 집을 더 지었다.
심한 기근이 들 때마다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난 재산을 모아 단단히 집안을 쌓을 거야.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절대 내 땅을 떠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준비할 거야.
자, 여기 밀과 쌀을 판다는 계약서입니다. 아, 읽어보시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러는데 이걸 저한테 좀 읽어주시지 않겠어요?
낙타털 붓과 먹으로 종이에 써놓은 글자들을 왕릉은 읽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다 이름을 적어넣을 수도 없었다. 상점 주인은 물론 점원까지도 경멸하는 표정으로 눈썹을 꼬아올리며 왕릉의 이름을 붓으로 휙휙 갈겼었다. 그 순간 왕릉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게 용룽자요? 아니면 벙어리룽자요? 아니면 뭐요?
전 너무 무식해서 제 이름자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써넣으세요. 야! 읍내의 그 바보 같은 작자들, 땅은 한 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종이에다 붓으로 휘갈긴 글씨 뜻을 모른다고 거위처럼 키득거리고 비웃었어. 하긴 내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른다는 건 창피한 일이긴 해. 안 되겠다. 맏아들을 밭에 내보내는 대신 읍내 사당에 다니게 해야겠군. 그 애가 글을 배우면 내가 곡물 시장에 갈 때 내 대신 읽고 쓰기를 할 테니 땅을 소유한 날 보고 킬킬거리며 웃는 꼴은 안 보겠지.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래. 읍내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읽고 내 이름을 써줄 학자가 집안에 있어야겠다. 넌 오늘부터 밭에 나가지 말고 사당에 다니도록 해라.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제가 바라던 건데 감히 여쭤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어? 형은 한가하게 자리에 앉아서 뭘 배우는 동안 똑같은 아들인 나만 혼자 머슴처럼 일만 해야 하는 건 공평하지 못해요. 나도 밭에서 일을 하지 않겠어요.
좋아, 좋아. 너희 둘 다 사당에 가도록 해라. 그러면 하늘이 못된 성미를 부려서 너희 중 하나를 빼앗아 가더라도 대신 사물을 볼 자식 하나는 남아있겠지.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왔습니다. 왕릉이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진짜 너무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언제 또 이 뭐 글을 배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좀 속상했겠다.
네, 저는 바보니까 그냥 너무 무식하니까 아무렇게나 써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뭐 배움이 조금 짧은 부모님들은 예,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하면 자식들한테
맞아요.
그 한을 풀듯이 네. 막 박사까지 막 하라 그러시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맞아요.
요 왕릉의 그 심정이 아닐까라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능이 낮은 큰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배고픔을 못 참고 개를 팔았었으면 어쩔 뻔했냐. 걔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펄벅이 자신의 큰딸이 그 정신지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자전적인 좀 이야기 그리고 그런 심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딸 때문에 펄벅이 작가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정우 씨.
네. 작가 펄벅은요. 소설 대지로 퓰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는데요. 그중에는 1938년도에 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받은 이 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스웨덴 사람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이 상은 무엇일까요?
그거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안데르센 상, 2번 아카데미 상, 3번 노벨상. 네.
그거.
네. 그거 뭘까요?
네.
네. 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스웨덴 사람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이 상은 무엇일까요? 1번 안데르센 상, 2번 아카데미 상, 3번 노벨상.
네, 그쵸. 뭐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민규 씨? 네,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잖아요.
저기요.
네, 그분이 작성한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상이죠.
너무 대놓고 힌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받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그리고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을 그냥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민규 씨가 뭐 거의 거저 드렸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요. 원두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낭독 이어갈게요. 왕릉이 재산을 모아간 지 7년째 되던 해. 북서쪽에서 시작된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해 강둑을 휩쓸고 내려와 홍수를 일으켰지만 그의 창고에는 수확한 곡식이 아직도 가득했고 집도 높은 곳에 지었기에 걱정이 없었다. 게다가 혼자 밭갈이를 하던 시절엔 자신이 스스로 하던 모든 일들을 일꾼들에게 시켜 남는 시간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을 보면 누구라도 당신이 하찮은 사람의 마누라라고 그러지 밭갈이 시킬 일꾼들을 고용한 지주의 아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지난번 두 아이를 한꺼번에 낳은 이후로 계속 몸이 좋질 않아요.
내 얘긴 다른 여자들처럼 기름도 좀 사서 머리에 바르고 검정 옷감도 떠다가 새 옷이라도 만들어 입으면 안 되냐 이거야. 그 신발도 그건 지주 부인이라는 지금 신분에 맞지 않잖아.
왕룡은 기대나 희망이 더는 남지 않은 눈길로 오란을 쳐다봤다.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입 밖에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지주의 아내답지 않게 바늘로 신발바닥을 꿰매고 있던 오란의 우뚝한 광대뼈가 붉어졌다.
난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아내가 덜 촌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당신 발만 해도 그래.
그녀의 모든 구석 중에서도 가장 흉측한 부분은 헐렁헐렁한 무명신을 걸친 커다란 발이었다. 화가 나서 왕룡이 발을 쳐다보자 그녀는 두 발을 의자 밑으로 더욱 깊이 디밀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팔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발을 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딸 발은, 어린 딸의 발은 제가 묶겠어요.
그럼 난 찻집에 가서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알아봐야겠구만. 내 집엔 바보들하고 노망난 늙은이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왕룡이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었거나 물이 그의 밭으로 범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에겐 돈과 시간이 있었다. 집 벽에도 은화가 숨겨져 있었고 새 집 마룻바닥 밑과 안방 괴짝 안의 헝겊에도 침대 및 깔판 속에도 허리춤에도 은화가 잔뜩 들어있었다.
작년 시절을 즐기려면 뭘 해야 하지?
저기 저 사람 말이야. 왕씨 말해 왕씨인데 큰 기근이 들어서 노마님이 죽던 그해 겨울에 황씨 댁에서 땅을 사들였다는구만. 오, 저 사람도 이제 부자가 됐구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곤대는 소리를 들으며 왕룡은 아무렇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지만 내심 자신이 성취한 바가 자랑스러워 흐뭇했다. 하지만 아내를 꾸짖고 나온 터라 마음 한구석은 영 좋지 않았다.
근데 땅을 갖고 있고 자식들이 학자인 내가 왜 주인이 사팔뜨기 족제비처럼 생긴 이런 형편없는 찻집에서 차를 마셔야지?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어.
어머, 농부 왕씨 아니에요?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내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돈보다 못할 게 어딨겠어. 그리고 난 요즘 돈이 궁하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걸. 난 운이 좋았다오.
그 소식 누군 못 들은 줄 아시나요? 부유한 남자들이 재미보고 점잖은 양반들이 잔치 벌이면서 쾌락을 맛보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딨겠어요. 우리 집 술맛은 최고인데 당신도 그 술 맛보셨나요, 왕릉?
아, 난 지금까지 차만 마셨는데.
여긴 호골주도 있고 홍주, 향미주도 있는데 뭐 때문에 차를 마시나요? 그러고 보니 당신 다른 건 하나도 구경조차 못한 모양이군요. 안 그래요? 네? 예쁘고 귀여운 손에다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뺨 같은 거 말이에요.
아니야. 난 그냥 차만 들었고 뭐.
저게 그들의 그림이에요. 보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내 손에 은화를 지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여자를 당신 앞에 대령시키겠어요.
저 여자들 말인가? 아, 난 저 그림 속 여자들이 꿈에 나오는 여자들, 그 이야기꾼들이 얘기하는 곤륜산에 등장하는 여신들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야 물론 꿈속의 여인들이죠. 하지만 은화만 조금 내면 그런 꿈이 육신으로 변한답니다.
그림 속 저 여자는 돌배나무에 핀 꽃 같구나.
얼마 후 왕릉은 인간이 시달리는 어떤 병보다도 더 심한 병을 앓게 됐다. 땡볕에서 일하는 고통, 논밭이 수확을 맺지 못할 때의 굶주림도 가냘픈 여자의 손길이 그리운 병만은 못했다. 날마다 그는 찻집으로 찾아갔고 저녁만 되면 그녀가 그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곧 물이 빠질 텐데 어떤 씨앗을 준비해야 할까요?
왜 귀찮게 나한테 이래? 알아서들 하라고.
너 무슨 병이 들었기에 그렇게 성미가 고약해지고 피부도 흙처럼 누렇겠더냐?
농사를 걱정하는 우두머리 하인 칭에게도,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아버지에게도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남부 남자들은 이렇게 원숭이 꼬리처럼 머리를 땋지 않아요.
그의 넋이 나가게 한 그 여자, 렌화가 이렇게 그의 따내린 머리를 보고 웃으며 말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변발을 잘라버렸다.
아무리 누가 비웃고 경멸하고 설득해도 듣지 않더니 당신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더러 영원히 구식 바보 같은 꼴을 하고 돌아다니란 말이야? 도시의 모든 젊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당신, 그렇게 너무 씻어대다가는 죽고 말겠어요.
오란이 걱정할 정도로 왕릉은 타양에서 가져온 빨갛고 감미로운 향을 풍기는 비누를 사서 몸에다 비벼댔고, 레노 앞에서 악취를 풍길까봐 전엔 그렇게 좋아했던 마늘도 이젠 한쪽도 먹지 않았다. 최신식 공단 저고리와 벨벳 신발도 장만에 신었다.
당신을 보니까 왠지 내가 종으로 지내던 큰 집의 어느 아드님이 생각이 나는군요.
아, 그럼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판에 나더러 언제까지나 거지꼴로 살아가란 말이야.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간 왕룽은 웅덩이에서 그의 옷을 빨고 있는 아내 곁으로 갔다.
당신 진주 어디 있어?
진주요? 제가 갖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진주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전 언젠가는 그걸로 귀고리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작은 딸이 시집갈 때 쓰고 싶어서요.
흙처럼 피부가 시커먼 애한테 왜 진주를 달아주려고 그래? 진주는 피부가 하얀 여자들한테는 어울리는 거야. 과연이네! 쓸데가 생겼어.
여기요.
진주를 남편에게 건넨 오라는 다시 옷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눈에서 천천히 무겁게 눈물이 흘러내렸어도 닦아내지 않았다. 돌멩이 위에 깔린 옷을 나무방망이로 더욱 줄기차게 두드릴 뿐이었다. 등려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이찌엔 워드 아이런. 잘가 내 사랑. 짜이찌엔 왕룽. 웬일이에요. 정말 망조가 들었네요.
뒤늦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잘 살다가 왜.
근데 모르겠어요. 속된 말로 늦게 바람이 나면 늦은 바람이 더 무섭다.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랄까요. 자신의 아이고. 그런 욕망 아니면 젊은 시절의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탁 꽁꽁 숨기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네. 나이가 들어서 돈을 좀 만지니까 이제 막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이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안 되나?
여유를 생기지 못하게 칙칙질을 합시다. 정우 씨랑.
돈 많고 여유가 있으면 네. 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우 씨 조심하시고 민규 씨도 조심하시고 우리 열심히 칙칙질하면서. 아 진짜 너무 슬퍼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욱했던 게 그 왜 오란이 작은 딸 시집 갈 때 쓰고 싶어서 진주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흙처럼 피부가 시꺼먼 저도 피부가 해요. 까만 사람으로서 피부가 시꺼매도 진주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네요. 저 낭독 못할 뻔했어요 진짜. 자, 이 화나는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씨가 내주시죠.
네, 조금 전 낭독에서 오라는 자신의 발을 감추면서 자기 발이 큰 건 어머니가 발을 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딸의 발은 묶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선 발이 작아야 예쁘다고 생각해서 여자아이의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서 작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죠. 이 풍습을 뭐라고 할까요?
그거?
1번 전수, 네. 2번 전족, 3번 수족. 네. 네, 중국에선 발이 작아야 예쁘다고 생각해서 여자아이의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서 작게 만드는 네. 풍습. 이 풍습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전수, 2번 전족, 3번 수족.
네, 제가 또 아는 척을 했죠. 정말 얄밉게. 네. 자, 뭐, 이쯤에서 뭐,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여자아이의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서 꽉 그 묶인 발은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하다가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네요.
그러니까요.
살찌면 안 되겠다.
살찌면 안 되겠다고요? 이런 풍습 자체가 솔직히 너무 여자를 억압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민규 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나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낭독. 오늘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함께 가시죠.
작은 어머니, 렌화. 그 여자더러 우리 집으로 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원한다면 날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고 비단 옷만 입게 될 거라고 하세요.
결국 왕룽은 작은 어머니에게 부탁해 렌화를 집으로 들였고 렌화는 토추엔을 자기 시녀로 함께 데리고 들어왔다. 토추엔은 예전에 황씨 집에서 함께 종노릇을 했던 오란을 보자 호들갑을 떨었다.
세상에! 우리 옛날 친구! 우리가 같은 집에서 또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오란이는 주인마님의 정실부인이 되었고 어마앞소사! 세상이란 정말 돌고 도는 거야?
오라는 그녀를 노려보기만 했다.
토치엔, 그 종년이 우리 집에 뭐 타러 와 있나요? 난 큰 집에서 어린 시절을 줄곧 그 계집애 오만한 꼴을 참으며 살았어요.
하루에도 20번씩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주인님한테 드릴 차를 준비해 주인님한테 드릴 음식상을 보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요리가 엉망이라며 잔소리를 했어요. 나더러 너무 못생기고 느리다고. 내 집에서 이런 쓰라린 일을 당하다니. 난 찾아갈 친족도 없는데.
오란이 슬프게 왕룡을 쳐다본 후 밖으로 나가자 그는 혼자 투덜거렸다.
뭐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러고 있고 나보다 나쁜 남자들도 있는데 그만하면 난 아내한테 잘해줄 셈이야.
노인은 귀가 안 들리게 된 데다가 정신까지 희미해져서 새 마당과 방, 부엌을 들인 것도 알지 못했고 집안의 식구가 더 늘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듯 싶어 왕룡은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화장을 한 호리호리한 여자 곁에 나란히 선 아들을 보고 날카롭게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집안에 여우가 들어왔구나! 나쁜 여자가 집안에 있어!
여자 진정하세요, 아버지. 나쁜 여자가 아니라 소식을 드린 거예요.
여기 여우가 와 있어! 나도, 우리 아버지도 여자는 하나뿐이었고 한 여자만 데리고 살며 땅에다 농사를 지었다! 내가 나쁜 여자라면 나쁜 여자야!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된 왕룡을 점차 더 존경하는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같은 신분이 아니라 큰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하듯 대했고 이자 돈을 꾸어다 쓰거나 아들, 딸들의 결혼에 관한 충고를 듣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작은아버지는 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조카의 풍요한 생활에 관해 가장 많이 떠들어대며 소문을 내주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조카인데 우리 같은 보통 남자들은 아무도 구경조차 못할 기막힌 소실을 두었다네. 내 조카는 위대한 가문을 일으키는 중이야. 그의 아들들은 부잣집 아들이 돼서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지경이야.
전에는 사랑 때문에 바빴던 왕룡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에도 만족해서 여러 가지 일로 바빴다. 비가 때맞춰 내렸고 밀이 싹터 자랐고 한 해가 가서 겨울이 됐고 왕룡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내답할 때가 되었을 때 맏아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다.
이제는 네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을 큰 소리로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쓸 줄 아니 참 자랑스럽구나. 곡물 판매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네가 내 이름을 잘 적어놓도록 해라.
네, 아버지.
오, 이 젊은이 글도 잘 쓰고 똑똑한 청년이로구만.
그 정도야 보통이죠.
이 글자는 나무 목편이 아니라 물수편이어야 맞는데요.
그렇다면 고쳐야죠. 우린 조금이라도 잘못 쓰인 거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오호, 아 그래요? 아 역시 날카로운 청년이구먼요.
이젠 내 아들이 다 컸어. 내 아들은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니 예전에 나처럼 부잣집으로 가서 구걸할 필요가 없게 좋은 아내를 골라 약혼시켜줘야지.
다시 새봄이 되어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졌고 만발한 벚꽃과 오얀 나무들이 향기를 뿜었다. 축축한 대지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라 수확의 씨앗을 잉태했다. 여름의 훈훈한 바람이 그를 평화로 감싸주던 어느 날 남쪽으로부터 작은 구름 한 조각이 흘러왔다. 그것은 처음에는 지평선 위에 얇고 자그마한 안개처럼 걸려 있었지만 바람을 타고 흐르는 구름처럼 이리저리 날아가지를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엔 공중에 부채처럼 펼쳐졌다.
메뚜기예요! 재앙이에요!
죽은 메뚜기라고요.
바람에 날려 떨어진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남쪽으로부터 날아들어오면 들에 심어놓은 곡식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수배... 수억 마리가 와서 공기가 시커멓게 되고 곡식 한 알, 풀잎 하나도 남지 않게.
순간 왕룡은 그를 괴롭히던 모든 골칫거리를 잊어버리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제 우리의 훌륭한 땅을 지키기 위해 하늘의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금년엔 굶주려야 한다고 하늘이 명령했으니 결국 우린 굶주리게 될 겁니다.
맞아요. 왜 하늘의 뜻에 맞서 싸우느라고 힘을 낭비합니까?
아이고, 작은 사당에 있는 지신들 앞에 피울향을 사러 읍내에 가야겠어요. 나는 천신들을 모시는 읍내 큰 사당에 가서 하늘과 땅의 신령들께 경배해야겠어요.
하지만 왕룡은 그의 일꾼들을 불러 모았고 나이가 젊은 다른 농부들도 나와서 자기 밭에서 어떤 부분들을 골라 스스로 불을 질렀다.
거의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밀이지만 어쩔 수 없이 태워서 불을 피워야겠군요.
저 언덕을 따라서 벽을 만듭시다. 타버린 밀값은 내가 물어주겠소.
아버지, 불이 잘 붙는 기름을 실어와야 돼요. 벽 안쪽에 있는 건 건질 수 있을 거예요. 메뚜기가 뚫고 지나면 물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널찍하게 수로를 파서 우물에서 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횃불로, 소리로, 손으로 끝까지 싸워야 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만 막으면 밭은 건질 수 있습니다.
오란을 비롯한 여자들은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모두 함께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일을 계속했다.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공중에는 서로 부딪히는 수많은 날개들이 시끄럽게 울리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였다. 메뚜기 떼들은 이 밭은 말짱하게 남겨두고 그냥 날아가다가도 저 밭에는 마구 몰려들어 겨울처럼 황량하게 만들며 모두 먹어치우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
계속 싸워! 포기하지 마! 하늘의 뜻이라고 해도 난 끝까지 싸울 거야. 내 곡식들을 다 먹어칠 순 없어!
왕룡은 경로에서 메뚜기들을 후려치고 짓밟았으며 그의 일군들이 도리깨를 휘둘러 때리자 메뚜기들은 불길 속으로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파놓은 수로의 물 위로 떨어져 죽어 둥둥 떠내려갔다.
저기 보세요, 아버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해냈어! 수확물들을 건졌어! 신이 도운 거야.
왕룡은 지켜낸 밀을 거두었고 비가 내렸고 물을 댄 논에 모내기를 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왔다. 왕룡이 또 한 번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네, 지혜롭게.
네, 두 번 당하진 않는 거죠. 그동안의 그런 쌓인 경험을 통해서. 근데 처음에 막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왕룡을 되게 응원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별로 그다지 응원하고 싶지 않고 큰 코를 좀 다쳐봐야 할 텐데 저 왕룡이.
아니, 대저 흙에 관한 거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왕룡.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정우 씨 노인 그 왕룡 아버지.
네, 네.
이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 이거.
네. 나쁜 여자 여우가 들어왔어.
아버지 말씀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너무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네. 1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네. 그 여자가 네. 들어오고 나서 소실이 들어오고 나서. 근데 그 여기에 지금 묘사되진 않았지만 오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년 동안.
네, 그거 우는데 좀 슬펐어요. 네.
마음에 병이 생겼을까 봐 그게 겁나요.
내일 막 이러다가 아프고 막 이런 거 아닌가.
안 돼, 안 돼.
진짜 걱정됩니다. 네, 소실뿐만 아니라 또 소실의 시녀로 들어온 그 토추엔 진짜 너무 얄미워요. 토추엔 평생을.
참 얄밉게 지선 씨가 참 네. 토추엔이랑.
나도 얄미운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메소드 연기 오늘 좋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요.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정우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퀴즈. 펄벅이 1938년도에 미국 여성 최초로 받은 이 상은요. 3번 노벨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중국에서 여자아이의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 작게 만들던 풍습은요. 이번 전족이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당첨되신 분 게시판에 답글로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자, 저도 여기서 1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역사 여행가 박광일 씨와 함께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볼 겁니다. 김건모의 기분 좋은 날 듣고요. 여러분 잠시 후 2부에 만나요.